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독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외국인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이들이 지난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피 중인 다른 용의자 4명과 함께 북한인 김철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은 김정남 씨의 가명으로 김 씨는 피살 당시 이름이 김철로 기재된 북한 외교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여성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취임 뒤 처음으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 복지 등 다양한 국정운영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관련해 극악무도한 적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도록 이슬람 우방국들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기초를 재건하기 위해 1조 달러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의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는 붕괴되고 있다며 의회에 오바마 케어의 재난으로부터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는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코츠 지명자는 어제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츠 지명자는 러시아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점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살만 사우디 국왕은 오늘 사우디 국왕으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개발과 다국적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1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에너지 기업 아람코사와 인도네시아 석유업체 페르타미나사가 자바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6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정유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살만 국왕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11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살만 국왕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브루나이와 일본, 중국, 몰디브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 측에 국경통과소의 재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에서 넘어온 반군들이 최근 테러 공격을 모의 실행했다며 2주 전 아프간과의 모든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즈라트 오메르 자킬왈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는 오늘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국경통과소의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자키로알 대사는 파키스탄과의 국경 통과소가 지난 2주간 폐쇄돼 평범한 사람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하고 양측 간 무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이 유럽의 엄격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됐으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전화통화를 갖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현재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동해에는 오전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2에서 4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연합훈련 독수리 연습 첫날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부대를 방문해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1일 오전 7시 30분쯤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 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미한 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올해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훈련을 지난해와 같이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더욱 엄중해진 안보 상황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달 2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한 평가와 함께 1일 시작된 독수리 연습 등 미한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한 양국은 1일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항공모함 칼빈스호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대거 전개됩니다. 아울러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은 오는 13일 시작됩니다. 한편 미한연합 독수리 연습 개시의 즈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싸움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훈련 실태와 전투 동원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독수리 연습에 돌입한 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어부대 시찰을 공개한 건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현 북방연구회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평양시 방어사령부의 타격대원이고 탄막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수도를 이렇게 보위하기 위해서 목표를 안에는 저준하고 쏘는 재원이 아니고 탄막을 형성해서 그 막에 걸릴 구물 치는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하늘에다 이제 탄화를 쏴대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이제 미사일 들어오는 거 잡아야 된다는 그런 방식의 그 재래식 무기의 그 부대에 갔다 하는 건 니네도 훈련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왔다는 그것이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군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은 현재 미한 동맹이 시급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하면서 부친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역경 극복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자주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현실이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Namely, this impulsive, unpredictable, trigger-happy and brutal regime is ready and willing to strike.
김정남 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다고 밝힌 BX 신경작용제는 살인가스보다 100배나 더 치명적인 무기라면서 북한은 BX를 포함해 화학무기 수천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과 실전 사용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총회가 어떤 경우에도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now is the time, I believe, for us to seriously consider taking more fundamental measures on North Korea's.
유엔과 군축회의 관련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 수사 결과 김정남 암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군축회의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유엔 안보리와 화학무기 금지기구 등이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화학무기를 포함해 빠르게 증가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미사일 능력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 urge all of you to jo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CVID.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Italy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recent intermediate range.
이탈리아의 베네딕토 벨라 베도바 외무차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도바 차관은 이탈리아는 현재 유엔 안보리사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라트비아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국제평화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태세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외면한 채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 억제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민족 구성원으로서 한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로 북한 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은 새로운 게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이번 3.1 그 기념사에는 북한은 참 나쁜 나라라는 진단은 있지만도 그 나쁜 나라를 좀 변화시키려는 처방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압박 제재라는 앵무새만 있고
황 권한대행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이자 필요 조건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 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과 양재추 국무위원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중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양국 간 건설적인 관계와 정기적인 고위급 접촉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상호 이득이 되는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재추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고 틸러슨 장관은 이에 감사를 표한 뒤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지정에는 많은 증거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북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consistently review all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from a variety of source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무 대변인실 관리는 28일 김정남 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련 정보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는 전체적으로 평가되며 신뢰할 수 있고 검증과 확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an ongoing process and all information is evaluated in its entirety and must be credible, verified and corroborated.
이 관리는 법적 측면에서 어느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국 지정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은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without being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North Korea remains among the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ies in the world.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 유린,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독자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만장일치로 규탄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자국 기업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제재 회피 시도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회의가 끝난 직후 열렸습니다. 옐첸코 대사는 이사국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AFP와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이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규모와 범위, 정교함 측면에서 모두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깃발을 달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북한 선박에서 금지 품목인 철광석 2.3톤과 대전차 로켓탄 3만 개가 발견된 사례와 북한 무관이 남수단 등과 군사 계약을 맺으려는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화물에서 북한이 만든 군사 장비 등이 발견됐는데 판매자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이란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고서가 지적한 글로콤과 연계된 자국 기업 두 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8일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스템과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스 등 두 기업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글로콤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없지만 글로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스템에 의해 등록됐고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스는 연락처로 기재돼 있다고 칼리드 청장은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글로콤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까지 10개 나라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28일은 안보리가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90일이 되는 날로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에 따르면 28일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 모나코,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또 우루과이와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이탈리아 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모나코가 두 번째로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시한만을 놓고 볼 때 이번 이행 보고서 제출 속도는 전체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지난해 2270호 채택 90일을 맞는 시점엔 20여 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다키사와 모토메 차관은 28일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014년의 COI 보고서의 공표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키사와 차관은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3년 연속 논의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타키사와 차관은 국제사회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와 함께 본지 인권 리지회에 北朝鮮人権状況
타키사와 차관은 일본은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영국 외무부의 알록 샤르마 차관은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종례 브리핑에서 리길성 부상이 오늘 왕이 외교부장과 콩시 안유 외교부 부장 조리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리길성 부상은 베이징 도착 당일인 어제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경상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리길성 부상이 중국 방문 중에 북중 간 공통 관심사와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50% 이상 늘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4% 늘었습니다. 대중 수출은 약 2억 달러로 13.3% 증가했고 수입은 2억 4천만 달러로 14.5%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역시 무연탄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간 무연탄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58.5% 증가했습니다. 대중 무연탄 수출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채택된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의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연탄에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약 3,200만 달러치로 2위에 올랐고 3위는 1,000만 달러치가 수출된 철광석이었습니다. 특히 철광석은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자기기와 부품으로 약 4,20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어 보일러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705와 2321호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광물과 금속 가운데 일부 품목이 이 기간 중국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 금지 품목인 북한산 금, 티타늄, 바네디움, 히토류의 중국 수출은 전혀 없었지만 은, 니켈, 구리, 아연은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과 니켈은 각각 4만 달러, 구리와 아연은 각각 9만 달러와 6만 달러치가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은과 니켈, 구리, 아연은 대북 제재 2321호에 따라 추가로 교역이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다만 중국은 이들 품목 가운데 사전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결의를 어겼는지 아니면 사전 수입 승인을 내준 품목들을 수입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약 95만 달러치가 북한에 팔렸고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의 교역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쌀은 약 10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수기로 공모해 수상자를 축하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곱 빛깔의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미래를 꿈꾸는 탈북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300만 명, 탈북자 3만 명 시대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만나는 시간을 한국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선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다문화 및 세터민 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일곱 빛깔 무지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생활수기 공모전은 다문화 및 세터민 가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6회 전국 다문화 및 세터민 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2월 28일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수기를 접수한 결과 세터민 가정 14표를 포함하여
탈북민, 다문화 가정의 진솔한 사연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좌충우돌 겪었던 시행착오와 값진 경험담에 대한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혁신센터장 박청하 씨입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 땅에서 서로 부딪히고 정착해가는 동안 힘들었던 순간 또 즐겁고 고마웠던 추억들을 다문화와 세터민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접수 기간 동안 100여 편이 넘는 수기가 접수가 됐고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유진 대리입니다.
매년 접수작의 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올해에도 100편이 넘는 수의 그 수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19명의 수상자들 중에서 현재 다문화 가정이 15명, 세터민 가정이 4명인데 고급 어휘나 뛰어난 문장력만이 선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글을 표현하였는지와 함께 글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진심과 또 생활 전반을 심사자들이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작품에서 최종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등학생 김가연 양은 탈북 후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국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노래 탈북자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터민 쪽에 속해서 저희 어머니는 탈북하셨고 아버지는 중국 분이세요. 그냥 한국에 온 지 꽤 됐는데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를 비롯하여서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쑥스럽지만 그래도 미흡한 실력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우수상을 수상한 탈북자 박소연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탈북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정착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이랬지만 축구를 인해가지고 정말 재미를 느껴갖고 그래갖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쓴 거예요.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고 탈북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까지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젠가 이 작품이 당선되지 못해도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에서부터 받은 배려 그걸로 해서 성장하는 걸 누군가가 한 사람만 읽어줘도 대단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에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사실 썼어요.
압록강을 건너며 무서워 울던 아들이 이젠 한국에서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국가대표까지 꿈꾸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할 때 그 압록강이라는 고기를 넘다가 무서워서 울어서 잡혔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은 그 넓은 잔디밭을 아무 두려움 없이 막 뛰는 걸 보니까 편견 없이 그렇게 봐줌으로 해가지고 감사함을 제가 썼어요. 탈북자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 북한에서는 공도 만져보지 못하던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돼가지고 국제경기 나가게 되면 이게 좀 뿌듯하고 또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만약에 통일이 못 돼도 그 TV를 통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게 된다면 좋은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걸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수상자를 대표하여 대상을 수상하신 윤서연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처음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글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베트남 출신 윤서연 씨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국인 재혼 남편을 만나 희망과 용기를 갖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글로 썼습니다. 대상 수상자 윤서연 씨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저처럼 한국에서도 잘 적응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을 마련한 한국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선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기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부강하고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면서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또 그에 대한 반응 좀 보겠습니다.
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결연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 걸로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예.
또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이제 첫 연설인데 어떤 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 화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합과 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예.
어제 연설 제목이 미국 정신의 부활 아니었겠습니까?
예.
미국은 강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이며 자유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언급했습니까?
네, 앞서 이번 주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어제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촉구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기관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예.
기업과 중산층을 위해서 세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연설 메시지가 화합이라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이민 정책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죠.
네, 미국의 현 이민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이 캐나다나 호주처럼 성과에 기초한 이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 신청자의 자격을 점수로 계산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을 하는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질 않고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와 임금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의원들 어제 연설에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오바마 케어는 전임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할 것을 의회에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세금 혜택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의료비와 약값을 낮추기 위한 법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연설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그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의 분위기 이런 데도
네.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대부분 연설 중에 기립박수가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박수가 여러 번 쏟아져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또 소속 정당별로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일어서면서 열렬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냉정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실 어제 가장 오래 박수를 받은 사람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고요. 지난 1월에 예멘 작전에서 사망한 라이언 오원스 해병대 중사의 부인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원스 중사를 기리면서 부인을 소개하니까 박수가 몇 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연설에 굉장히 열렬히 반응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냉정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이번 연설에 대한 반응도 이런 분위기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은요 야당 대표가 대응 연설을 내놓는 게 관례인데요.
예.
어제 스티브 베시어 전 켄터키 주지사가 민주당의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베시어 전 주지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와 이민 제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민법을 이행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미국의 원칙과 도덕적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오히려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베시어 전 주지사가 지적을 했는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멀리하고 러시아가 주는 위협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친구가 아니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당인 공화당은 평가가 괜찮네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이 홈런이라는 야구 용어를 쓰면서 큰 성공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미국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이나 뭐 취임 연설과는 달리 매우 낙관적인 연설이었다. 뭐 대통령다운 연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제 연설의 승자로 뽑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6월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이후 가장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설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면서 또 비판적인 시각도 네.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군요.
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밝히고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관계 있는 각 당사자들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주한미드 사드 배치를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이 광수항 대변인은 이어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리적인 우려를 존중하고 중국의 이익과 국제적인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사드 배치 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함께 사드에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중국 외교부의 쿵슈안유 부장조리가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러 동북아 정세 협상대표자 회의에서요. 러시아 외교부 차관하고 만나서 이렇게 뜻을 모은 걸로 경상 대변인이 소개를 했는데요. 예. 네, 경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면서 두 나라가 계속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조율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 촉구하는데 중한 관계에서 거둔 성과를 귀히 여기고 중국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해서 사드 관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이제 중국 측에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더 불거지고 있는데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될 땅을 제공한 이 한국 기업 롯데가요.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하는 대형 상점인 롯데마트가 불법 광고물 방치를 이유로 보복성 벌금 부과를 당한 걸로 어제 알려졌는데요. 예. 중국 내 각 지역 언론이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과 지린성 등지의 롯데마트 앞에서는요. 매장 철수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요, 이 삼성과 현대도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환구시보가 오늘자 사설에서요, 중국은 삼성과 현대의 가장 큰 시장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복잡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이들 한국 기업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어서 중한 갈등이 가속하고 있어서 이들 기업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적으면서요. 롯데 외에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도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환구시보가 이 한국이 중국에게 있으나 마나 한 나라라고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한국 제재는 불가피해졌다. 관광, 영화, 드라마 이렇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을 분야에서 시작해서 한국이 내상을 입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롯데는 이제 사드 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롯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확산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데요.
네.
미국과 한국은 이 사드를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요.
예.
어제 이 사드 포대를 설치할 땅을 롯데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까지 사드 포대를 경상북도 성주에 설치하기로 양국 당국자들이 최근 협상을 마친 걸로 한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이 사드의 탐지거리가 한 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주요 지점의 시설과 장비 역시 탐지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미국을 다녀갔군요.
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어제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 머물렀습니다. 양 위원은 부총리급인데요.
예.
왕이 외교부장을 지휘 감독하면서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국에서 가장 이제 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한 건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국무부 측이 회동과 관련된 얘기를 성명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위원이 양국 간의 건설적 관계와 정기적인 고위급 접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 사이에 호혜적 경제관계 개선 또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양측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외신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달 말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화학무기의 일종인 VX를 사용한 데 대해서 미중 양측이 의견을 나눌 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제재적 문제도 논의한 걸로 일부 매체들이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이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을 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서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칭한 걸로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양 위원에게 중국이 북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동해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2에서 4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1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0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오후에는 또 맑아지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오전 중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0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을 동해, 서해 모두 2에서 4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독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외국인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완티 흐엉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이들이 지난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피 중인 다른 용의자 4명과 함께 북한인 김철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은 김정남 씨의 가명으로 김 씨는 피살 당시 이름이 김철로 기재된 북한 외교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여성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취임 뒤 처음으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 복지 등 다양한 국정운영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관련해 극악무도한 적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도록 이슬람 우방국들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기초를 재건하기 위해 1조 달러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의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는 붕괴되고 있다며 의회에 오바마 케어의 재난으로부터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는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코츠 지명자는 어제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츠 지명자는 러시아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점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살만 사우디 국왕은 오늘 사우디 국왕으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개발과 다국적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1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장관들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에너지 기업 아람코사와 인도네시아 석유업체 페르타미나사가 자바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6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정유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살만 국왕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11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살만 국왕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브루나이와 일본, 중국, 몰디브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 측의 국경통과소의 재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에서 넘어온 반군들이 최근 테러 공격을 모의 실행했다며 2주 전 아프간과의 모든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즈라트 오메르 자킬왈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대사는 오늘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국경통과소의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자키르알 대사는 파키스탄의 국경통과소가 지난 2주간 폐쇄돼 평범한 사람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하고 양측 간 무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이 유럽의 엄격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됐으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